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은 성경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입니다.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줘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오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 순종과 복종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순종의 영역이 있고 복종의 영역이 있는데 이 순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있고 또 이제 그 너머에 복종으로 갈 수 있는 신령한 세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복종하는 삶을 보여주셨다. 정말 가기를 원치 않지만은 또 마음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복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복종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항상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영역이 있고 거기에서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복종이더라고요. 성경 룻기에 보면은 룻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 보면은 룻의 마음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룻의 마음에 내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망한 인생인데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은혜를 입어서 참 풍족했는데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궁핍해지고 사망의 역사 일어나고 사사시대 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룻기의 나오미의 삶이 사사시대의 어떤 그 삶처럼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삶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유다 땅에 있기를 원했지만은 기건이 오니까 모압으로 피하여 갔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자기 옳음을 쫓아간 삶의 결과가 다 망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도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돌아오지 마라. 이제 내가 나를 따라가 봐야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근데 혹시 이제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간청을 이렇게 합니다. 붙쫓았다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 룻의 마음에 나오미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의 어떤 영역이죠. 순종하는 그 삶이 룻에게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어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보아스로부터 양식을 얻게 되어지고 많은 은혜를 입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복종이 아니면은 갈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에서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순종이 아니고 이제 복종이 아니고서는 갈 수 없는 그 일을 명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밤에 몰래 가서 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 여자들은 모압 여자 하면은 좀 엄난한 여자로 이렇게 낙인 찍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압 여자는 엄난한 여자 이렇게 이제 딱 낙인이 찍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재앙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안 그래도 그런 이제 이 좀 상징적인 어떤 그런 의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우라 할 때 과연 룻의 마음에 그러고 싶겠냐는 거예요. 자, 룻의 마음에 그 길은 안 가고 싶은 길이고 안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아니, 그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식으로 보아스에게 기업을 이어라고 요청을 하지. 왜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기업을 잇는 걸 중시 여기기 때문에 장자가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차자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형의 족보에 올려줘야 되고 둘째가 이제 자식이 없어서 셋째가 이제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 이런 규례가 있는데 만약에 그 형제간이 없으면 제일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기업을 이어줘야 될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합법적인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기업을 이어줄 거냐 말 거냐를 요청할 때 이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눕는다는 것은 정말 엄난한 여자로 오인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안 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 일인데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복종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인도한 그 복종의 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간 일이나 보아스를 만난 일이나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걸 준 일이나 또 줌에서 뽑아 던지라 해서 이 룻으로 하여금 많은 양식을 줍게 하는 일이나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었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복종의 영역에 갔을 때 있는 거예요. 이 룻이 복종의 영역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는데 단 네 명의 여자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지며 복종의 영역에 갔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다 이렇게 순종의 영역에서 은혜를 입고 살다가 이 복종의 영역으로 가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와 역사와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또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런 하나님의 축복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제 오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 안에 만약에 이 룻의 마음에 오름이 하나 딱 생기면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규례에는 기업을 이어줘야 되는 규례가 정식으로 있는데 왜 내가 굳이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란 말인가? 야,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다 망한 인생이고 달리 길이 없으니까 나 팔아 먹으려고 하냐? 룻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옳은 생각을 가지고 보면 불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마음에 오름이 버려졌을 때 복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 복종하는 삶이 그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건 오벳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었기 때문에 오늘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을 받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되어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름이 들어간 사람의, 오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세계에 그 열매를 보면 항상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룻의 마음에 오름이 버려지고 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이번에 수양이 와서 구원을 받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이 교회 안에서 10년, 20년을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과연 복종되어지는 이 삶을 배웠느냐, 그 한두 번 복종해 봤느냐가 아니라 성경에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내 마음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게 들리는 교회의 음성 앞에 내게 들리는 종의 음성 앞에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오름을 버리고 복종되어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많은 옳은 생각이 올라오고 여러분의 판단도 올라오고 때론 불만도 올라오고 불신도 올라오고 이해가 안 간다는 마음도 들어지고 이게 마음에 처리가 안 되고 다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삶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야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오름은 더럽다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옳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를 세우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의가 보여졌을 때, 하나님의 옳음이 보여졌을 때,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의는 더럽구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의, 인간의 의의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는 말씀처럼 이제 구원의 문제에 있었어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않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자기 옳음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옳음에 복종치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신앙이 어느 한계에 딱 가서는 정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늘 마음에 새롭고 늘 새로운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그동안 꾸준히 해왔으니까 마음에서 이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에스더 성경을 봤습니다만은 에스더가 모르드개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옷을 내어주고 그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지, 마음에 무슨 애통이 있어서, 마음에 무슨 애절함이 있어서 그 마음에 저런 굵은 베옷을 입고 있나가 아니라 형식적인 신앙으로 이제 신앙을 해가는 거죠. 모양만 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나서 이제 마음에 충만한 그 마음 가운데서 신앙을 할 때 하고 이제 내 마음 안 일어나면 그냥 적당한 모양만 내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종의 영역에 들어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잘 몰라서 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어도 아니고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지는 많은 얼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냥 여러분 일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냥 들어지는 얼음들 하나 둘 그냥 쉽게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어느덧 그 얼음이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과 다르고 여러분 판단과 다른 일들 앞에 여러분 마음 안에 복종이 안 되어서 그 영역에 못 들어가고 새로운 영역에 못 들어가고 신앙의 한계를 넘지는 못하고 이제는 정체된 그 신앙의 세계를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그냥 내가 일상 속에서 그냥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내 마음에 옳은 생각을 먹는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을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망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 안에 있는데 어느덧 그 위치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뭔가 된 사람이 되어 있고 은혜 입은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망한 자의 위치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 굴복이 되어져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패배자가 되어져서 굴복되어졌을 때 이제는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굴복되어져서 복종되어져 있는 이제 그 작은 계집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서 그냥 작은 계집아이 하나만 사로잡아 왔겠냐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다 탈취해 왔겠죠. 그러면 이 작은 계집아이는 왜 지금 나만 장군의 집에서 수종 들고 있습니까?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순종일까요? 복종일까요? 마음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저 멋있는 나만 장군의 집에 가서 살고 싶다. 내가 저 집에서 평생 종로가 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일까요? 아니겠죠.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지금 수종 들고 있는데 이거는 복종하는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나만의 집에 수종 들는데 이 계집아이가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좀 피곤한데 늦잠 자야 되겠다 싶으면 늦잠 잘 수 있습니까? 오늘 좀 일하기 싫고 좀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 가야 되겠다고 놀러 갈 수 있습니까? 자, 이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까? 복종하는 삶입니까? 복종입니다. 무조건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집아이의 삶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나라가 힘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고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 다 망한 인생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좋고 안 좋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복종하는 그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계집아이의 어떤 삶을 보면 나만 장군을 향하여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나만 장군을 향하여 한을 품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고마울까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위안부가 있는데 일본이 강제로 이제 징용을 해가서 위안부의 삶을 산 그런 이제 많은 연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추모하는 뜻에서 뉴욕에 위안부 추모상을 세워놨는데 일본이 그걸 철거하려고 일본 사람들이 서명운동을 벌려 그걸 철거하고 그 이제 앞에서 또 이제 조롱하는 그런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아침에 졸리는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지금 좀 열받죠, 그죠? 예.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젊은 그 수많은 처녀들의 인생을 다 짓밟아 놨잖아요.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의 인생도 다 짓밟힌 거예요. 이 소녀의 마음에 꿈도 있었을 것이고 소망도 있었을 텐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타국만리에 와서 종살이를 해야 하는데 그의 삶이 다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가족도 있었을 텐데 덩그러니 자기 혼자 이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자기 인생을 짓밟아버린 나만 장군, 이 장군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이 나만 장군을 향하여서 한맺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짓밟았고 자기 꿈을 다 짓밟아놓은 그런 남자인데 어느 날 문둥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야, 저 나만 장군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보내서 저 문둥병을 고치게 해야 돼. 그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잘 됐다, 저 인간. 고소하다. 그래, 네가 우리나라를 짓밟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놨는데 잘 될 줄 알았나, 인간아. 하나님이 치셨다. 빨리 죽어라, 이제. 저 장군이 죽어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저 장군이 죽어야 아람 나라의 군대가 약해지고 우리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나를 이 포로된 삶에서 해방시켜 줄 거 아니냐. 잘 됐다는 마음이 들겠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근데 왜 이 작은 계집아이는 정말 초라한 어떤 그런 신분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이 작은 계집아이 마음 안에 오름이 버려졌을 때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이 성경에 나오는 장군보다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보다도, 크고 존귀하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보다도, 아람 나라의 왕보다도, 이스라엘 나라의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인물에 이 열왕기하 5장을 하나의 극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연극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드라마라고 했을 때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요? 그건 여러분이 하도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만 들어서 그래요. 실제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 위대한 인물은,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계집아이인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작은 계집아이인데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은 왕보다도 위대하고 장군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산 거예요. 그게 오름이 버려진 사람의 삶을, 오름이 버려진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복되게 그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야, 이 여인은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았다.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꽃다운 나이에, 어린 나이에 잡혀와서 평생 종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건 누구나 나만이 문둥병 걸렸다면 정말 잘됐다 생각하면서, 저 인간이 죽어야 내가 내 나라로 돌아가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데 우리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짓밟고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더니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야, 벌받은 거야. 잘됐어.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치고 잘될 줄 알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만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게 당연한 마음인데 어떻게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마음의 세계가 흘러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름이 버려진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계집아이의 마음에 이 오름이 버려졌을까?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은 이제 전쟁에 져서 굴복되어져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삶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옳고 그르고 그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집안일을 하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나중에 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가, 여 주인이, 야, 너 왜 일을 이렇게 했어? 그 한마디면 내가 볼 때 좋은 대로, 내가 볼 때 내 나름대로 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이 복종되어지는 그 삶을 살면서 내 오름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오르면 뭐해? 내가 보기에 좋으면 뭐해? 주인이 보기에,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종된 삶을 살면서 자기의 오름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좋은 것 말고 내가 볼 때 옳은 것 말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바로 이 종된 삶인 거예요. 또한 이 작은 계집아의 삶은 다 망한 인생입니다. 이제 자기를 세우는 것도 의미 없고 자기를 높이는 것도 의미 없고 다 망한 인생인 거예요. 옛날에 어느 책에 한 시골 야구부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시골에 이제 시골 학교에서 야구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감독이 이 야구를 아주 이제 야구 감독을 잘하는 분이라서 시골에 야구라는 것이 뭔지도 뭐 룰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야구부를 만들고 그 야구부를 키워나갑니다.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유일한 낙이 야구였습니다. 그래서 야구에만 얘네들이 전념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축축축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전국대회를 나갈 실력이 된 거예요. 야구를 잘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져 가지고 본선에 나가는데 그 마을에 학부형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아이들이 이 전국대회 본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전까지 얘네들은 유니폼 없이 그냥 운동을 했습니다. 야구 글러브 하나 가지고 이제 유니폼 없이 이제 야구를 했는데 그래도 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니폼은 하나 마련해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학부형들이 다 돈을 뭐 유니폼을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시골 이제 야구부가 이제는 제대로 모든 걸 좀 갖추어 가지고 이제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큰 도시에 가서 본선에 진출해서 시합을 하는데 혹시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본선에 나가서 잘하는 팀을 만나니까 맥없이 이제 무너지는데 근데 감독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 실력은 아닌데 왜 오늘 얘네들이 저렇게 형편없이 경기를 하지? 1회가 끝나고 2회가 끝나고 3회가 점수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너무너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독이 가만히 보면서 그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 전환하는 라카룸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켓에다가 가득히 담겨 있는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흙탕물이었습니다. 흙탕물을 준비해 가지고 자기 이제 선수들 아이들에게 전부 다 한 바가지씩 옷에다 뿌려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얘네들이 처음으로 새 유니폼을 입었어요. 이 유니폼을 입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옷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슬라이딩도 안 하고 그래 뭐 옷 베를까 싶어가 몸조심하니까 무슨 게임이 잘 되겠어요. 감독이 그걸 봐요. 이놈 촌놈들이 유니폼을 입더니가 유니폼 베를까 싶어가지고 저렇게 몸을 도살했나 싶어서 흙탕물을 한 바가지 다 끼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집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흙탕물을 한번 끼얹어버렸습니다. 다 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를 지킬 이유도 자기를 도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다 망한 인생이니까요.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흙탕물을 한 바가지씩 끼얹던가요? 예. 근데도 왜 아직도 몸 도살이고 있습니까? 예. 흙탕물 끼얹을 때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있죠? 예. 사람을 도구로 들어 쓰죠? 남편을, 자식을, 누구를, 그럼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앉아있죠? 아직 오름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덜 망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 한 바가지 더 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 밖에서 남은 거 다 때려 부어줄 겁니다, 보면은. 그 전에 빨리 마음 바꾸십시오. 이 계집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이 망한 인생의 위치에 딱 가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라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올 때 그 마음을 그대로 흘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을 딱 모시고 살아보니까 나만의 성격이 어떻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자, 여러분, 나만의 성격을 보면 좀 불같은 성격이 있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라 한다고 어떻게 합니까?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좀 지랄 같은 성질을 좀 가지고 있죠? 누구 닮았습니까? 예. 누구라고는 안 하겠지만, 누구 좀 닮았죠? 자, 그러면 계집아이가 계산을 해봅시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에 가서 문둥병을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길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길을 계집아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 우리 주인 저 나만 장군 성질이 저렇게 까칠한데 저 성질로 가가지고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과연 하겠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짐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보면 알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나만 장군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갔다가 저 분한 모양으로 돌이키고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집아이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장군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할까요? 내 인연!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욕해가지고 제가 욕할 수 있는 시간이 이때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인연! 내가 네 말 듣고 갔다가 세상에 망신은 망신, 말도 못하는 내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그럼 이 여인의 삶은, 이 계집아이의 삶은 어떨까요? 그날부터는 너무 피곤한 삶을 살아야지. 그나마 이제 자리 잡고 종사를 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삶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 신변 생각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일이 잘못돼서 나중에 돌아올 그 일에 대해서 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도 다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서 이제 문둥병을 못 고치고 뭐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염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의 세계, 왜 제가 이제 이 11개 5장에서 가장 위대한 마음을 가진 주인공은 작은 계집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옳은 생각, 저 나만 장군, 저 인간이 죽어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저 문둥병 걸렸는데 잘 됐다.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마음이고 또 작은 계집아이라면은 어린 마음에 더더욱 그 마음을 가질 텐데. 또, 그래,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 앞에 가서 문둥병을 고치는 길 인도해 주고 싶어도, 야, 저 인간 성질 더러워서 그냥 돌아오면 어떡하냐. 나만 손해지. 이런 많은 생각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이 모든 생각을 다 뒤로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 앞에 가면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라고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느냐. 너무너무 위대한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양회를 2차 수양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이 작은 계집아이와 같은 이 마음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계집아이가 왕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아람 나라의 장군을 움직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움직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냥 작은 계집아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눈으로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와 같이 그냥 작은 계집아의 모습처럼 우리 옆에 있었던 말썽꾸러기 누구 형제 누구 자매가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서 그 나라의 장관을 움직이고 그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굿뉴스코 일이나 아이와이프 일에 초창기부터 함께하면서 그때 훈련 받을 때 저 형제 어땠고 그때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들이 지금은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담당하면서 그 나라의 장관들을 움직이고 그 나라의 왕들을 움직이고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만이 아니라 그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오름이 버려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은 이 계집아이를 들어서 아람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장관을 움직이며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통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육체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똑같은 몸입니다. 우린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예, 예수님도 역시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뭔가 힘든 어떤 일을 하면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행로에 고나여서 우물 곁에 앉으셨더라.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체의 몸을 빌린 거예요. 우리는 육체인데 우리는 육체밖에 없는데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신데 육체의 몸에 들어가신 거고 우리는 육체밖에 없는 인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여러분 육체의 영이 들어온 거나 영이 육체의 몸을 입은 거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요? 예, 똑같다니까요. 다른 게 뭐냐면은 마음만 다른 거예요. 자, 마음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면 완벽하게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계집아이의 모습을 보면 만약에 이 작은 계집아이 이걸 빼고 여기다가 한 선지자라고 이름을 넣어봅시다. 아람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한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이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만약에 자기 서성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서성 선지자에게 가면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하고 인도해 줬다고 합시다. 그렇게 집어넣어도 전혀 손색이 없죠. 예, 이 작은 계집아이는 신분은 그냥 종살이를 하는 작은 계집아이지만은 이 계집아이의 삶은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은 그의 모습은 그의 육체는 작은 계집아이고 종살이를 하는 여인이지만은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세계들 자기 오름이 버려지고 그 마음에 자기에게 없는 그 마음 자기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 원수를 향하여서 자기 인생을 짓밟은 그 남한 장군을 향하여서 보편적으로 갖는 원망이나 그 어떤 그 마음의 불평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마음의 세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단 하나 다른 것은 마음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왕으로서도,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오히려 지금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오히려 방해하는 일밖에 안 합니다.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하 5장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건 전쟁하려고 시비 거는 거다, 이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는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버리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작은 계집아이는 마치 선지자처럼, 마치 작은 예수처럼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들어 쓰는데, 이스라엘의 왕,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이 차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일하시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를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하면서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오히려 선지자의 책망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하는 일을 가로막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여러분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뭐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이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나라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삶을 살다가 가는 거지. 뭐 별 뾰족한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음 안에 수없이 올라오는 그 오름들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복종하는 이 삶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 어떤 판단이 들어지든지 그거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 하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 작은 계집아이는 선지자처럼, 작은 예수처럼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제 구원받은 지 이번 수양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아, 내 마음 안에 들어서 이 내 마음이, 내 옳은 마음이, 내가 볼 때 옳다고 생각들은 이 내 판단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내 생각 믿지 말아야지, 내 판단 믿지 말아야지. 그 마음 하나, 하나님 마음 하나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예수와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육체의 몸을 입은 거나 육체의 영이 임한 거나 똑같은데 이제 마음만 달라서 이 마음 하나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는데 내 마음을 빼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자주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에서나 요한복음 8장에서나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얻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죄를 사함받고 났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부터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말씀은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죄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느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죠. 자 그러면 결국 죄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지만은 만약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믿지 않았다면 따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여지든 내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여도 내 판단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만 믿었다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안 따먹었겠죠? 근데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 안 지으려면은요. 이 말씀은 그냥 너 이제 삶 속에서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는 네 생각 믿지 마라. 다시는 네 판단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이제 네 생각 믿지 마라 다시는 네 판단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내 생각을 믿은 결과가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은 결과가 범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는 자기를 믿지 마라. 다시는 네 생각 따라서 네 판단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은 계집아이 마음에 자기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이 있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판단이 있는데 그 생각과 그 판단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작은 계집아이 마음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마음, 자, 저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 앞에 가서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데 그 길을 알아요, 이 계집아이가. 그래서 야, 저 사람을, 저 장군을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 앞으로 인도해 주면 병을 고치겠는데, 근데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 못 버리면은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할 건데 이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에 그게 버려진 거예요. 그 마음이 버려지려면은 계집아이 마음에 오름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그 마음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자기 판단을 따라 삽니다. 왜 이 오름이 불행을 불러오느냐?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이 딱 들어 있으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을 믿으면서 이 오름은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불행해지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야, 이 오름이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가 이 오름이 복종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작은 예수가 되는 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오름 하나가 내게 주어질 너무너무 크고 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적은 오름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점이 뭐라고요? 똑같은데 영이 육체에 임한 거나 이 육체에 영을 받아들인 거나 똑같은데 마음만 다른데 그래서 이 마음 하나만 바꾸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면 우린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으며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껏 들으셨으면서 마음껏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오름 하나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지는 어떤 오름이라도 나중에 이 오름을 버리고 복종하는 그 삶의 영역에 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 그 삶을 보면 야, 그까지 그 오름 뭔데 그 오름 하나가 나를 내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저는 어제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제가 모시다 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어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가셨는데 그 장인어른한테 이제 장인어른 교회 좀 나오십시오. 수양회 때마다 한 번씩 오셔서 이제 복음을 들으시는데 이 교회를 신앙을 안 하니까 이제 이 복음을 늘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모시다 드리면서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또 까먹을까 싶어가지고 돌아서면 자꾸 까먹는데 연세가 있었으니까 그럼 이제 주일마다 교회를 좀 오십시오. 그 왜 자꾸 까먹냐면은 교회 안 오시니까 까먹습니다. 이제 교회 좀 오십시오 하니까 알았다면서 이제 교회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새벽은 원래 이현목 목사님 이제 하십시오 하고 이제 첫날 와서 그렇게 정해놨는데 사실 제가 이 작은 계집아이에 관한 이 부분 너무너무 이 계집아이의 마음의 세계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데 이제 시간이 이제 어제까지 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또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이제 이현목 목사님이 이현목 목사님 먼저 서울 올라가시고 제가 남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계집아이 누가 알아줍니까? 이 계집아이 인생 누가 이끌어줍니까? 그러나 이 작은 계집아이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처절한 위치 가운데 들어가고 아무리 정말 여러분 밑바닥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그런 남편 원망하고 앉아있고 그런 주변 사람 원망하고 있고 누구 때문에 하고 앉아 있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 마음에 오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름이 차 있어서 하나님으로 또는 그 귀한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으로 또는 모든 좋은 걸 가로막는 것처럼 이제 삶 속에서 사단이 죄에서는 우리가 벗어났지만 오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순종의 영역에서 맛봤던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그 너머의 세계에 가서 복종의 영역에 가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오름으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대전 한박교회를 위해서 수양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일러를 담당하는 분이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대표지지 않는 거예요. 아 이제 수양회가 시작돼서 이제 형제자매들이 오고 많은 사람이 올 텐데 방이 사늘하게 이제 추운 거예요. 이분은 보일러 전문가였기 때문에 에어를 다 빼냈습니다. 에어가 차서 물이 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에어를 다 빼냈는데도 방이 여전히 찬 거예요. 이상하다. 보일러가 정상으로 가다가 다 이상이 없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순환 모터도 잘 돌고 있는데 혹시라도 순환 모터가 힘이 없나 싶어서 순환 모터를 한번 떼보자 갈아보자 하고 열었습니다. 자 그걸 여니까 그 이제 펌프 앞에 조그마한 나무 토막이 하나 요만한 나무 토막이 하나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물의 흐름을 다 막은 거예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 안에 들어갔지? 그거 하나 딱 빼내니까 물이 촥 돌면서 방들이 금방 따뜻해지는 거예요. 바로 오름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오름 하나 딱 빼내면은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여러분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 하나 딱 넣어주니까 그 오름에 사로잡혀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으로 그 오름만 키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 이름도 없고 그의 신분도 비천한 신분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나라에 있는 장군보다도 그 나라에 있는 아람 나라의 왕보다도 위대하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나라의 왕보다도 더 위대하며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오름이 제해지고 복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비록 세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직분도 없고 그냥 별 볼일 없는 그냥 교회에 그냥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계집아이의 삶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동안 사로잡혀 있었던 그 오름들을 다 제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면 이 작은 계집아이처럼 자기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 하나 받아들였을 때 위대한 삶을 살고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듯이 여러분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내려가서 여러분 마음 안에 그래 내 마음 안에 들어지는 이 오름이 이 복종하는 삶을 잃어버리게 만들구나 내 마음에 들어진 이 오름들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이제 나처럼 나로서의 삶을 살게 하지만 이 마음이 제하여지면 이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줄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과 오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여간 제 영혼에도 이렇게 참 복된 시간이 되었고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서 이 오름이 내 인생에 또 내 마음에도 들어지는 이 오름들이 내 인생에 오는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고 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들이 마음에 비춰지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오름들이 제해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또 복음의 일에 큰 도약을 하면서 2014년 한 해 힘있게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다가 마음껏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 아멘 됩니까? 예, 안 돼도 아멘 하는 겁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졸려 죽겠는데 아멘은 무슨 아멘? 예,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졸리면서도 아멘 하고 이제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한번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때로 우리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또 오름이 하나 들어와서 어두운 가운데 혼돈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빛이 되어서 밝히 보여주시고 비춰줘서 이 오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건지를 보여주고 오늘 작은 계집아이의 마음에 이제 오름도 끝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자기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도 끝나고 하나님 마음 하나 받아들였을 때 이 작은 계집아이가 왕보다도 장군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듯이 오늘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 하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속에 올라오는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오름도 버리고 작은 예수로서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해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